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우리 기독교 칼렌더에서는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 대강절에 밝혀지는 빛, 불이 아니라 사실은 빛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빛,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실 때 제일 첫 번째 창조하셨던 그 빛, 그 빛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히 임하는 그런 절기가 꼭 되길 바랍니다. 더더구나 연말 2020년 힘겹게 어렵게 혹은 어두컴컴한 터널을 여전히 지내고 있는 것 같은 절망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희망, 평화, 사랑, 기쁨 그 빛이 다 여러분 마음이나 가정에 가득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니 그 고민은 심각한 갈등이었고 그 갈등은 혼자 있을 때는 분노로 치닫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제 결혼을 앞둔 그래서 약혼을 하고 있는 한 남자 그 약혼녀의 몸이 이상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이 남자는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고 그리고 분노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떠들지는 않았고 때로는 오해받을까봐 미리 그 일을 폭로하지도 않았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지 자존심만 채우려고 혹은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가늘픈 여자가 앞으로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모욕을 당할지 상관없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남자는 이 문제를 조용히 끝내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함께 살 수는 없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오늘 밤이 끝나면 내일 그 여자에게 파혼을 선언하려고 마음먹고 잤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는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넌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쫓아내지 말고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자가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은 그 아이의 이름은 이렇게 지으라고. 이렇게 두 가지의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내일이면 틀림없이 더 이상 고민하기 싫고 더 이상 고통받기 싫어서 떠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그 남자에게 그날 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내레이션이라는 것은 두 개의 내레이션이 있습니다. 내러티브 스토리가 마태복음을 중심한 내레이션이 있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을 중심한 중요한 내레이션의 성탄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한 내레이션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기록하고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을 그 중심 복판에 세워놓고 있고 그날 밤에도 요셉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아내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 마태복음 내레이션의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이 등장하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왕이기 때문에 왕에 걸맞은 인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해야만 합니다. 조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 시작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내레이션이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스토리는 성탄절 스토리는 누가복음이죠. 그 누가복음 스토리의 중심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 사람들에게 특히 로마 지성인들에게 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소외되고 또는 이 땅에서 때로는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 이 예수가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동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찬양하고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보내서 동방박사가 아닌 거창한 예물이 없는 그러나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돌아가는 그런 내레이션의 중심 속에는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소외된 목동들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중심 주제인 요셉 성탄절의 이야기 때때로 요셉은 찬밥 신세가 될 때가 많고 심지어 가톨릭에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지워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교회 가서 동화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들었던 동화 중에 하나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그 의미를 그때의 동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인터넷에 부지런히 찾았는데 진짜 찾아내었습니다. 그때 그 우리한테 어렸을 때 동화하셨던 선생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가르쳐줬는데 인터넷에 찾았습니다. 한 마을에 4대 독자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그 아이 정말 오래 살도록 건강하도록 그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때로는 바위처럼 때로는 소나무처럼 때로는 학처럼 살 수 있도록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이 이름입니다. 성은 김입니다. 수환무 거북이 두루마리 삼천갑자 동방석 무두셀라 구름이 허리케인 담벼락 서생원 고양이 고양이는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 돌돌이는 반석 반석은 소나무 소나무는 영원하다. 그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이 아이의 이름을 노래로 부르면서 동화로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동네 아이들과 함께 강에 목욕하러 갔습니다. 수영하러. 근데 얘가 빠졌습니다. 빠지자 말자 동네 아이 친구들은 이 애들 아버지 집에 애들 집에 쫓아와서 얘가 빠졌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계속 누구 왜 무슨 일이냐고 하는데 애들이 이름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이름을 한참 얘도 말라고 쟤도 말라고 그러던 중에 그 아이는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너무 이름이 길어서 오래 살도록 성공하도록 행복하도록 건강하도록 뭐 이렇게 이름을 좋은 이름은 다 지어놓았지만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뭐 가끔씩 있는 일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 이름이 송기숙이었는데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송기숙을 올리라고 근데 이 직원이 송기숙이니까 여자잖아요. 성별란에 여자라고 적어놓았어요. 학교 다니면서 이상하다고 하다가 나중에 확인하러 이 송기숙이라는 사람이 가보니까 자기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따지면서 결국은 바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술에 잔뜩 취했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아들이 아니지. 딸을 출생신고하러 갔다가 딸이니까 기분도 안 좋고 이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게 출생신고는 해야 되니까 직원이 면 직원이 자꾸 물었습니다. 이름 뭘로 할까요? 뭘로 해요? 그렇게 이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아무거나 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면 직원이 하도 화가 나 그냥 이름을 아무거나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주 작년에 오신 분인데 여인춘 이름이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여인춘.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누나나 여동생이 있으면은 인숙이라고 했으면은 여인숙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 참 많죠. 또 지대한, 금년에 왔습니다. 지대한 이름 굉장히 좋습니다. 지대한, 젊은 청년 같은 부부인데 그 아들 이름이 뭔지 하면은 지성소입니다. 뭐 하영이니 하찬이니 하자로 들어가고 또는 주찬이, 주미, 주은이, 주사 뭐 별별 이름 좋은 이름 참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이름은 처음 봤습니다. 지성소. 그 아들 이름이 지성소라고. 쓸데없는 이야기 했는데 이유는 한 해 동안 정말 딱딱한 예배 시간 자리에 그 답답한 마스크 쓰고 계시면서 지금까지 앉아 계신 건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제 한 아이를 볼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장명서에 가서 이름을 짓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이름을 짓지만은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요셉이 마리아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서 그 아버지에게 가르쳐준, 꿈속에서 가르쳐준 이름이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능력. 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병든 자리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게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또는 죄된 자리에서 모든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 혹은 병든 자리, 약한 자리, 그 모습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구원의 첫째적인 모습이라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구원의 능력은 죄에서 용서를 받는 것.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딱딱할 수도 있고 성탄절이지만은 조금은 교리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나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구원이고 이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잘못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건 구원의 하나의 표시로 구원의 징조로 보여주셨지만은 동시에 예수님은 언제나 끊임없이 그들에게 죄를 거론하셨고 죄에 대해 용서를 베푸시는 선언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수만 가지의 이름이 있지만은 그 이름 수백 번, 수천 번 부른다 할지라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름 석자 그렇게 중요하고 때로는 그것에 자존심 명예도 걸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이름이 뭐냐라고 결코 묻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먼저 묻습니다. 너 예수 아느냐고, 너 예수 믿었느냐고. 똑바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고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라설 수가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만의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부처의 이름을 불러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석가모니에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무슬림들은 그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오래전부터 이 땅에서 펼쳐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절정입니다. 절대 선을 부정하고 절대 악도 부정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없는 그래서 종교도 신앙도 예수라는 이름의 절대성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은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하라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마치 지성인들인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마음속에서 믿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면 나의 주로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우습게 짓밟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령을 아니하고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고 더더구나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고 교회 다니면서 가끔씩 비난하는 사람들 교회를 예수를 심지어 사도행전 3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은 하나는 치유 회복이고 또 하나는 죄로부터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봐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초대교회는 예수라는 이름에 모든 목숨을 걸 만큼 그들에게는 그만큼 소중한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어디서든지 예수를 입으로 증거했었고 전도했었습니다. 이것이 못마땅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파들은 그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무섭도록 명령했는데 너희들 입으로 다른 것은 다 말래라 그러나 예수만은 말하면 안 돼 예수만 말하면 안 돼 그러면 너희들 살려주겠다고 그만큼 예수라는 이름은 그들에게는 능력이었고 엄청난 그리고 축복이었습니다. 4장 12절에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한 분 있을 때 고향의 시골에 혼자 방 안에 있다가 TV를 켰습니다. 켰는데 그때 재방송이었는데 기독교 방송에 송명희라는 뇌 중증 뇌 환자 굉장히 장애인입니다. 그분이 어머니의 휠체어에 밀려서 무대 위로 올라왔고 그리고 무대 위에 올라와서 그 송명희라는 분이 많은 관객들에게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때 방에서 혼자 그걸 보는 순간에 온몸이 가슴이 전율을 느낄 정도로 아팠습니다. 말 한마디 하려면은 온 목을 비틀어야 하고 팔 사지가 움직이면서 말 하나하나가 나오는 그런 몸 중증 환자인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래서 그분이 시를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찬양을 했죠. 그분이 지은 글 속에 가장 감명 깊은 글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제가 듣기에 뉴스에 어머니도 힘들어서 누워 계시고 그래서 혼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갈 만큼 힘든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그분이 지은 시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가식이 아니잖아요. 지하 어두컴컴한 반 지하에서 단 한 번도 밖에 나간 적이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라디오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엄마한테 쫓아가서 나를 교회 데려다 달라고 그러면서 시작된 이 여자. 엄마하고 인천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간증하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잊어버렸는지 교통비조차 받지를 못하고 비가 오는 날이었던가 봐요. 돌아오는데 엄마가 그랬대요. 어째 이런 교회가 있냐고. 교통비조차 하나 주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보내느냐고. 만약에 잘난 사람들 같으면 그랬었겠냐고. 이때 이 송명이라는 분이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러면은. 나이가 거의 스무 살 되고 될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었던 여자이지만은 평생 믿고 있는 우리, 태어나면서 믿고 있는 일이, 태어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부르고 있는 우리 속에 비밀이 있어요? 그 큰 기쁨 말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봐요. 마태복음 16장.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에서 기름 부은 자.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메사이아 또는 메사야라고 합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가 구약에서는 기름 부은 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 이 단어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 언약의 성취를 말합니다.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해프닝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됐고 아니면은 사고를 쳐서 인기응변식으로 액시던트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분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예언되어졌고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메사이아. 그리고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유다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 속에 그 다윗의 후손 속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언약.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언약의 성취를 예언했었죠. 미가서 5장 2절에는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고 스가랴 9장 9절에는 스가랴가 그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이사야 6장 7장 9장에는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한 싹으로 태어날 것이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러나 그 아이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 아이의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예언되어졌던 수많은 예언들, 언약이라고 하고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씀 속에 다 해답이 드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구약의 언약의 성취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완성, 율법의 완성, 구약의 모든 제사의 완성, 모든 제사의 원형,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는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분의 포지션, 그분의 타이틀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재호 목사라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것처럼. 그런데 이상하게 신약시대 예수님이 신약의 서신서의 이후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만큼 언약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봐요, 누가복음 20장 2장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 대답을 하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니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주라고. 이 그리스도수를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 특히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어졌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별명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불리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세상에 나아가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첫째 의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두 번째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언제나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세 번째는 예수를 닮은 사람들, 세상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계승하는 사람들, 바로 제자를 말하는데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의 세 번째는 마태복음 1장에서 등장하죠. 다시 한 번 더 22절 23절 봐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준 이름인데, 두 번째 두 가지의 이름이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북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리아의 아람 나라 군대와 함께 연합해서 남쪽의 유다, 그 왕 아하스를 침략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남쪽의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전파해 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도 할 수 있는 신이야. 그런 자인데 너희들 어떻게 아람 나라 군대, 시리아 군대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느냐라고. 우리 2020년 아주 특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시기가 2020년이 이제 한 주 정도 남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이놈이 영악스러운 놈인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적당히 자기의 존재를 숨겨놓고 있다가 감염시키고 확진자로 만들면서 결국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열하고 야비한 놈인지,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때로는 연세 드신 분들, 몸이 약한 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1차 대전, 2차 대전도 아프리카 없이 남미, 이 전쟁하지 않았던 그 나라들이었는데, 온 세상은 지금 3차 전쟁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온 세상은 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캐나다까지, 알래스카까지 어느 한 지역도 안전한 지역이 없습니다. 온 세상을 유린하고 다니고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지독한 놈인지, 아무리 끓는 온도 속에 집어넣어도 쉽게 죽지 아니하고, 아무리 추워도 오히려 기승을 부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세상은 모양이 왕관처럼 보인다고 해서 코로나라고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가 왕인 것처럼 온 세상을 활개치며 다니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죽음 때문에. 어쩌다가 확진자로 판명되면은 병상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집에서 끊임없이 기다려야 하고 격리되어야 되고, 병원에 가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산소호흡기 아니면 그냥 코에다가 마스크 하나 세워놓고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인간의 무기력, 인간의 그 무능력, 얼마나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작년에, 아니 금년 1월 달에 투데이, USA Today에 나왔던 이야기죠. 시애틀에 아마존 본사를 7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4만여 종의 나무들과 식물들을 그 안에 함께, 마치 무슨 관광지처럼, 아니면 무슨 회사가 아니라 무슨 식물원처럼 건축을 했습니다. 업무의 능력을 올리기 위하여, 자연 속에 있으면 창조적인 인간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배려였는지, 아무튼 굉장한 건물을 건축하고 그 안에 울창한 숲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라. 3월달이 지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 대단한 회사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꼼짝달싹 못하고, 10년 전이었어요. 미국의 뉴욕 메디컬 센터에서 유명한 외과 의사 한 분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환자에게 강섬유질을 통해서 아주 예리한 칼을 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환자를 수술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학의 힘, 굉장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뉴욕에서 파리까지 그 환자를 수술하는데 시간의 차이가 0.17초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고. 그냥 바로바로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그 의술이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 앞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꾀가 과학의 문명의 힘이 교만이 자만심이 하늘을 찌를 듯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조금 먹고 살만 하고 알만 하고 영어 좀 할 척만 하면은 이상하게 자만감이 들고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달에서도 지금 수도 없이 달의 탐사선으로부터 흙을 채취하는 것이 나타나고 아니면 찍는 많은 사진들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나사에까지 말입니다. 아니 화성에까지 우주 탐사선이 돌면서 수십 년 전에 돌고 있는 그 탐사선이 20년 30년 만에 이 나사 본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GPS로 아니면 우주선을 통해서. 그런데 나사에서 근무하는 한 분, 한국 분, 다시 복직했던 그분, 요즘 나사에 못 나간다고, 재택근무한다고. 왜요? 그것도 안 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이는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많습니다. 안 되는 일 인정해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는 능으로도 재능으로 재간으로도 안 된다고 꾀로도 안 된다고 그것도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 과학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오만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면은 하나님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닐런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는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나님께서 요셉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 처녀의 몸에 아이를 잉태시킬 수 있는 사람이 과학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언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임마누엘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야곱에게,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감옥에서도 그리고 그 외로운 노예의 삶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이겨내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뚝 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하나님이었지만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임마누엘,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시다. 누가? 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만물의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높은 산들을 그 앞에서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 수만 배의 이름 불러봐요. 쫓아올 이름 하나도 없습니다. 살려줄 이름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을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으로 이 2020년 연말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성령의 임마누엘이 함께 하심으로 이 터널 같은 이 시기를 극복하고 이겨나가서 새로운 2021년은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많은 혼란 속에 그 많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늘 믿음의 자리에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소중한 줄 알고 귀한 줄 여기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